삶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위해서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나눴습니다. 특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들의 입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사사기 17장, 18장을 나누면서 미가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이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단 지파는 그 땅을 이어받는 것에 가장 성공하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이브라임 땅에 미가가 살던 땅이 있고요. 단 지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데 실패하였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사라는 북쪽 지방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가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들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일부 배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개조하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말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버닝스에 가는 것과 같은 활동,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DIY라고 하는 활동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위해서 몇 해를 보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DIY, 즉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주말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DIY라는 개념을 집을 개조하는 그런 활동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신앙과 도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Y세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종교에 대한 친구들의 다른 관점과 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이 저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과 같이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입니다. 신앙 및 종교뿐만이 아니라 도덕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점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진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과 내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이미 저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7장 18절을 통해서 한 가지 도전에 대해서만 나눌 것입니다. 바로 신앙에 관한 DIY 신앙에 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되게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저희에게 이런 도전들을 보여줍니다. 젊은 청년들께서는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나 브이로그라고 하는 동영상 블로그에 대해서 친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도전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레이터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동시에 대화하는 상상을 상상해 봅시다. 아이들과 새벽에 깨어납니다. 옥수수를 끓여서 마을로 걸어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양에게 먹이를 주고 햇볕 아래 학교까지 2마일 정도 동생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빈곤에 대한 자세한 통계나 전체적인 분석보다 더욱 설득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17장 21절의 저자가 미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가정에서의 삶의 한 편입니다. 바로 DIY 신앙의 풍자이고 패러디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캠프사이트로 돌아가면 기부와의 분노로 인해서 DIY 도덕에 대한 비극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DIY 신앙에 대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절 전체를 읽게 되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사술인 것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17장 18절 전체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이 서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18장 1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의 저자는 바로 영화의 감독처럼 그 카메라를 가지고 미가의 집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은 이스라엘의 시골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희가 방금 본 지도와 같이 도시의 외곽 지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곳의 리브룩과 투락가든 같은 지역과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미가와 며칠을 지내고 나서 카메라 감독은 DIY 신앙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바로 과거에 미가가 그들의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축복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7장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로 그 카메라 팀이 좀 늦게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가 이미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얼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1100세겔이라는 그 금액의 돈은 30명 이상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지 못한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그 도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가는 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솔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미가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이 어머니는 미가에게 왜 나에게 일찍 말하지 않았니? 이제 이 은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신상을 부어 만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중국의 전통을 따르는 가족으로부터 자란 분들은 이것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새로워진 축복의 대가로 신에게 호의를 돌려주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 신이 가족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위해서 그 호의를 돌려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의 신앙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로서 그 신적인 축복을 지키고 저주를 피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13절에 그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가는 13절에 보면 젊은 레위인을 그의 집에 제사장으로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레위인 제사장을 내 집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래적인 신앙, 자기가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래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도둑질은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18장의 후반부에 보면 단지 미가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단 지파의 용사들도 레위 제사장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들도 또한 그들의 여정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신경을 쓰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보는 실용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분명히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가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미가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을 하고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DIY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는 신앙인지, 여러분의 욕구에 맞춰서 바꾸고,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의 주인입니까? 미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매일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가와 다를 바와 없습니다. 단지 복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DI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보상 중심의 신앙입니다. 미가에게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족속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짧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위인들은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이 왜 고향인 베들레헴의 땅을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많은 다른 젊은이들처럼 바깥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9절에는 그가 먹을 곳을 찾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것은 그의 직업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드니와 멜번에 짧게 여행을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직업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젊은이가 처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젊은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 제사장이 미가의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18장을 보면 단 지파의 용사들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탈취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 젊은이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우상을 섬긴 곳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집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큰 성공을 위해서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와 함께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즉 그를 도운 자를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좋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나쁜 동기를 숨기기 위해 겉을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얻고 있는 이익이나 혜택이 손해로 변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감사를 지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렇게 혜택이 손해로 변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 욥기 1장 21절에 나온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동기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번영신학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다시 알림을 줍니다. 세 번째 미가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매우 맞춤형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맞춤화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의 이름에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 5절을 보면 그의 집이 우상들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우상들을 모으고 우상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바로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것입니다. 단 지파는 또한 미가의 우상들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단 지파는 이 우상 중에 하나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라이스를 공격하러 갈 때 이 우상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그의 친척들이 그들을 출격했을 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더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폭력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다니엘 존스가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즘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2008년에 제다이즘을 종교의 형태로 만든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다이는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경전은 없지만 그들은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뉴질랜드의 통계국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종교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어느 때보다 개별화되었고 개인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신론적 세계보다 더 이교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상대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론은 누구나 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2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00명 모두가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의 뿌리가 상대주의입니다. 매우. 제가 밀크쉐이크를 좋아하고 여러분께서 마시멜로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밀크쉐이크를 좋아하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에 따라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검은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큰 산불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 2월에 발생한 이 산불이 17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180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러한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 우리가 근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이러한 견해와 종교가 개인적이고 사적이라는 이러한 현대적인 견해가 맞서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주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결정합니다. 진리는 개개인의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산불과 검은 토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산불과 같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 진리를 제시합니다. 미가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와 같은 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가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이 진리에 대해서 믿기를 기도합니다. 고도로 개인화된 믿음, 이 DIY의 신앙은 이미 의식화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미가의 신앙은 역설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그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개인화된 믿음에서도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들의 집은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강탈한 단 지파의 용사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의 용사들이 왜 이것을 강탈하고 싶어 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면 이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레위 제사장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일부 성경에 사보니 이 아버지의 이름을 므낫세가 아닌 모세로 수정합니다. 바로 게르솜, 모세의 아들이 이 레위 제사장이라면 왜 우리가 이 단지파가 이것에 대해 크게 유별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모세의 혈통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례의 수단에 대해만 집중한다면 바로 우리는 또 다른 나쁜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목사의 축도와 말씀이 추가적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와 특히 성례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상징과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하거나 받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 추가적인 축복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성례가 왜 있는지 올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과 인장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의식들이 너무 중요하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DIY라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의 신앙으로 끊어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축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보상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손해를 당했을 때에 우리의 진짜 동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끄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보상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신앙입니다. 맞춤형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이러한 세계관을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일식화된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바로 성찬과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